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의 부활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내용들은 우리가 믿음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있을 영원한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리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생각, 부활에 대한 신앙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부활이라는 것과 그 이루어질 그 부활에 대한 소망, 그 부활이라는 것과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은 이건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나중에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단지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과 앞으로 그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똑같네, 그렇게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58절의 말씀만을 읽게 되면 우리가 그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을 쓰게 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후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라는 틀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없습니다. 늘 현재만이 있는 것이 영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떤 계획을 하셨다. 창세 전에 이 영혼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영원 전에 영원의 상태에서 인간의 역사들이 시작이 되고 역사가 끝날 때 다시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사람이 느끼는 시간의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다만 현재만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과거에 있었다가 이제는 존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그 과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로 역사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어요. 그게 우리들 삶 가운데서는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미 이루어진 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만 성경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 흐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셨으면 그것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적인 시각에서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의 내가 어땠고 그래서 현재의 내 모습이 어떻고 나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함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갖고 계신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계획이 있다면 그건 이미 완성되었을까요?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시각에선 아직 미완성인 것 같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는 이미 완성된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 미래의 시각에서 미래 완성된 모습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이것처럼 은혜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게 됨에 따라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율법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도 시간 개념 속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면 부활은 미래에 있어질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하지 않거든요. 이미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이미 앉히운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사건을 앞으로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만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어디선 다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어디서는 뭔가 지금 열심히 해야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그게 자꾸 이 하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자꾸 겹쳐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그런 혼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 완성된 모습 속에서 여러분 현재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막 조바심이 나나요? 내가 좀 더 인간의 역사 속에선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었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됐을 건데 내가 과거에 더 공부를 열심히 했었다면 내가 더 좋은 학교나 직장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일들이 인간의 손에 달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누가 이루시냐면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그걸 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게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 있잖아요. 그건 누가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울이 내가 이제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다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바울의 그 말은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인가요? 자세히 보세요. 그 말씀은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면 실제로 그 모든 일들은 누가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아닌 것을 자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능력 받아서 뭔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내가 그 주님을 떠나서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란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능력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 그 믿음의 세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꼭 붙잡고 있는 거, 그게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이 말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사실은 떠나 있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세계를 봤거든요. 그 완성된 세계가 무엇인지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죽기까지 고생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행했지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알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의 말들을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8절 말씀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 말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 영광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앞에 있는 57절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고 58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면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 힘써서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게 되지 않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57절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면 그리고 너희 수고다, 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수고도 그리스도의 수고거든요. 주님의 수고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견고하게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수고들은 다 헛되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일은 절대로 헛된 일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일들도 헛되이 사라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가진 자, 이김 가운데 있는 자, 승리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이게 나중에 있을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고 그 완성된 현재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삶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부활이라는 것을 앞으로 있을 미래의 영광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지, 또 애벌레들이 죽은 것 같이 있다가 나중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탄생하게 되는지 사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 죽음을 거쳐서 생겨나는 부활의 모습이 그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이 단순히 미래에 되어질 일들만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현재의 삶으로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현재인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삶에서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더 좋은 위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그 승리 안에서 그것을 이미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죠. 그 확실한 미래를 지금 현재 끌어당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가 이미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대충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게 분명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의미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참된 믿음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이런 확실한 것을 주셨고 그것이 확정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감사해서 현재의 삶에 더욱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취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은요, 나는 이제 천국은 확보해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믿음은 현재의 삶을 나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게으른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다시금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가게 하시는 것,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 관련돼 있는 그 모든 말들은 믿음이 주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갔고 그 믿음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어떻게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믿음의 선진처럼 그렇게 살아서 나의 믿음 있음을 드러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이김을 주신 그 이김으로 인해서 감사가 있는 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8절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라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을 추구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너희들 이제 미래에 이런 분명한 승리가 있으니까 확실함이 있으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확정된 확실한 그 미래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이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무엇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냐면 사망의 문제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사실과 그리고 그 완성된 사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어떤 것들이 발견되어지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 미래의 확실함, 그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사망과 지금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4절, 5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사망은 이미 목숨이 끊어진 상태죠.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지금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뭔가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망을 사도는 살아있는 어떤 인격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망이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인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이걸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망을 죄라는 것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결론되어지는 것이 어떤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결론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우리가 죄라는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사망과 죄를 또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56절에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망과 죄를 같이 연결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을 죄로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린 죄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쁜 일, 나쁜 행동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린 죄가 무엇인지도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죠? 그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그 죄 가운데 죄를 먹은 자로 그렇게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먹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를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선한 일들을 하고 그 선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 선악과 따먹고 죄인이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행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선과 악을 그렇게 구별하고 선한 일을 행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아주 가치 있다라고 평가하죠. 윤리적이고 참 도덕적인 삶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가장 핵심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존재해야지 되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분리인 거죠. 그리고 그 분리 속에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바로 죄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윤리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았느냐와 아무 상관없이 그들은 죄 가운데로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를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바로 사망의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죄 없는 자가 되어서 내가 생명 가운데 가야지 되겠다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어떻게 주셨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대표적으로 오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실수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샘플 삼아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가 아닌 겁니다. 우리 인간은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가능한 존재인 인간들을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복받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야지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망 가운데 부활이 어떠한 모습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마음에 생각만 해도 이미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한 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율법 지킴이 율법 지킴의 참된 모습도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이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유대인과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들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사망의 존재인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세상에서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여러분, 사망은 인간에게 죄라는 것을 쏘는데 빗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들의 가슴을 눌러 쏩니다. 그 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인간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이 모든 이 세상의 인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요, 순종할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 율법을 올바로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는 지금 율법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을 때,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율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그 죄라는 것을 하나의 인격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땐 내가 살았더니,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다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땐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 다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참된 계명, 율법이 무엇인지를 사도가 알고 나니까 오히려 죄가 살아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산 자가 된 거예요? 죽은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해야지 되는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그 계명,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죽은 자였는데 내가 산 자처럼 나를 속여서 그 속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바울의 이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율법이 거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거죠?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드러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생명 가운데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내가 죽은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나에게 있어서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죽음을 깨닫게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간 되실 때. 그래서 바울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절 읽었지만 그 전체를 다 이해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 의미들을 좀 시간 나실 때 여유 있게 좀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6장, 7장, 8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가 무엇인지 그 죄 안에 가두어서 우리는 사망의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망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자로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 모든 일 가운데 인간의 일함,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애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선하게 산다고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게 말씀의 역할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올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다 벗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 율법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시죠? 여기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없이 살아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미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모습, 신앙생활 못하는 어떤 모습,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행함,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은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생각했던 그 일을 잘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선한 것이다, 내 신앙이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잘하자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율법 가운데 갇혀 있는 자의 흔적이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선악과 생명으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인 거예요. 선악을 구별해서 선을 행하자라는 그 생각과 동일한 선상에서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걸 우리가 인정해야지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지 되는데 자꾸 그게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믿음을 아는 자인데 내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다고,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요, 11조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거 율법이에요, 율법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고 율법 조항을 따르고 따르지 않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 조항에 매였던 거잖아요.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율법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조항에 매여 있는 모습과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빠지면, 그렇다고 또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주일날 빠지면 뭔가 좀 마음이 깨름칙하고 불안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게 되면서도 주일날 어디 안 나 예배 참석 안 하면, 특별히 대예배라고 이야기하는 11시 예배 참석 안 하면 뭔가 좀 찜찜하죠. 그죠? 11조 안 하면 더 찜찜하죠. 혹시 경제적인 문제가 딱 생기면 내가 11조 안 해서 그랬나 보다, 그런 생각부터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인간들은 똑같습니다. 이런 사망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사도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라는 이 사망의 이 일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늘 그 사망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도는 뭘 얘기하냐면 이미 그 사망의 모습에서 이김을 얻으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 사망의 이김의 증표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부활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망을 거쳐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는데, 그 사망을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 이미 부활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미 이기리라라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 것, 이게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사망을 삼키고 다 이기신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신 것, 이게 예수님의 바로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인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올바로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부활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망을 이기셨고, 그 사망을 이기심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이 사도가 이야기하는 부활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부활이시다, 그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면 이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란 얘기죠. 나중에 되어질 우리가 죽고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정도의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미 율법에 대해서 승리하신 그 승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거예요. 이김인 것이고, 이 승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나중에 거기 간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본래 사망에 삼킴받은 존재잖아요. 저주에 갇힌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부활의 승리 가운데 생명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 안에는 이 믿음 없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기껏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우리가 죽고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거야, 그 정도의 믿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그 사망을 삼킴받은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자로 우리는 이미 존재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내신 그 이김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견고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래 내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견고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믿음을 꼭 붙잡고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그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수고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고는 누가 하는 수고예요? 너희의 수고가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수고조차 누가 하시는 수고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것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기시고 참된 생명 가운데 이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김이라는 것, 승리라는 것 도저히 말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망의 존재들인 우리들이고요. 또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도 사실 경험되는 것은 죄밖에 없잖아요. 우리 자신이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그 모습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나에게 이김을 주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라는 것밖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가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더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그들이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억지로 찾아내서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가 없지 않고 늘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본질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닥치더라도 그 일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감사인 거예요. 세상의 감사는요, 내가 원하는 것, 좋은 것 줘서 감사하는 게 세상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그 감사만 이야기 되어지냐고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그 완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우리들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온전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이 시간에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이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안에 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